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서로 상대방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오늘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지난 하루 동안 친러 반군들로부터 112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반군이 철도 요충지 데발치에프 마을에 대한 공격을 증강하면서 화기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반군 사령관 에드워드 바수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도네츠크와 호를리프카 외곽에서 도쿠차에프스크 지역에 폭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휴전에 돌입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는 중화기 철수 작업이 곧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프랑스 언론에 반군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어 무기를 철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와 리비아 군 전투기들이 오늘 리비아 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IL이 리비아에서 납치한 21명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을 참수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양국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공습은 ISIL이 인질 살해 장면이라며 동영상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다르나 마을에 있는 ISIL 기지와 무기 저장소 등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참수는 잔혹한 테러 행위라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주말 수도 코펜하겐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행사장과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지원하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50대 영화감독이 숨지고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평소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그려온 스웨덴 만평가 라르스 빌크스 씨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이 상하이시 보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후앙 펜핑 상하이시 지방보건가족계획국장이 48만 1000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22만 5000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은 당원들에 대한 내부 기율 감찰을 통해 고위 정치 자문관 한 명의 지위를 박탈하고 출당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수룽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막대한 뇌물을 수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이후 뇌물이 공산당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부패 청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오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인도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한 각종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지난달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첫 해외 방문입니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오랜 내전 과정에서 4만여 명의 타밀족 주민들이 정부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대통령의 날이라는 국경일을 맞았습니다. 이날은 지난 187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생일인 2월 22일을 기념해 처음 연방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그 뒤 미 의회는 지난 1968년 이날을 2월 세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고 모든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2월에는 초대 워싱턴 대통령뿐 아니라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생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개혁 개방을 선택한 나라들을 거론하며 북한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평양의 대규모 불꽃놀이 등 대대적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소니 해킹이 전쟁 행위는 아니며 재산 훼손과 절도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 변화의 물결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뒤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쿠바 또한 최근 미국과의 국교를 재개했다며 북한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몽골의 푼살막인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는 핵이 아닌 두둑한 지갑에서 나오는 것으로 북한은 주민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충고도 인용했습니다. 몽골의 개혁과 개방을 주도했던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의 쓴소리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인 만큼 북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곧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올해에도 이산가족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슴 아픈 명절을 보내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아픔을 덜어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고 조건 없는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자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전제 조건만 나열하고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통일이 한민족은 물론 주변국과 세계에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공감대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의 공공 그리고 민간 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 경제 도약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 이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자원개발 계획들을 세심하게 세워나간다면 때가 될 때 국내외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한국의 청사진도 그려지게 되고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남북 주민들 간 생활 방식과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격차를 좁히는 데는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민과 기업들이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는 모든 통일준비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전체 회의였지만 이번 회의는 통일준비위원회 소속 분과위원장 등 위원장단의 집중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축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현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동원술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6일 새벽 0시를 맞아 평양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일대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펼쳤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평양에서 대규모 불꽃놀이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지난 10일에는 백두산에서도 했어요. 불꽃놀이를. 백두산에서도 하고 평양에서도 한 건 좀 이례적이에요.
같은 시각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대동하고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일 위원장은 전국의 유치원과 타가소, 소학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냈고 내각수산성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물고기를 보내주며 명절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 사설에서 광명성절이 최대의 혁명적 경사의 날이라며 김 국방위원장을 불세출의 위인으로 칭송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사설과 함께 김재일 위원장의 대형 사진을 일면에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재일 위원장이 북한의 운명이고 미래라고 규정하고 김재일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사회가 광명성절을 최대 경사의 날로 띄우는 것은 권력 승계를 위한 대중 동원술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안찬일 소장입니다.
올해 좀 크게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줄이려고 고별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김일성, 김정은은 조금 뒤로 미루고 내년부터는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김정은을 더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이번에 고별 행사이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더 쓴 것 같아요.
북한은 이에 앞서 김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하루 앞둔 15일 경축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재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지난해 중앙보고대회에는 직접 참석했으나 올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3월 초부터 시작되는 미한연합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야외 기동훈련은 줄이고 지휘소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예년과 큰 차이는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당국은 올해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3천여 명 늘었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야외 기동훈련보단 지휘소 훈련이 좀 더 강화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며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늘어난 수준이라는 겁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16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키리졸브 그리고 폴리걸 두 가지 그 한미 연례적인 군사 연습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미군 장병인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느는 수준입니다. 그 야외 훈련보다는 실제 그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지휘소 훈련을 좀 더 강화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올해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늘었지만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은 줄었다면서 키리졸브 연습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은 모의 실험인 지휘소 훈련이고 독수리 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야외 훈련입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지난해에도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을 1,700명 늘리고 독수리 연습 참가 미군 병력은 2,000여 명 줄였습니다. 올해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미한연합사령부가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다음 주쯤 연합훈련의 참가 규모와 훈련 방향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군과 한국군 연합으로 전시 증원 절차를 훈련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통상 미군 만여 명과 한국군 20만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임 중국 주재 대사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 내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쌓은 안보 외교 분야 전문성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중국 인사들과의 접촉을 감안해 중량급 인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 내정으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군 출신 주중 한국 대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수교 후 가장 좋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중 관계를 이어가며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중국과 협의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을 전쟁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재산 훼손과 절도에 해당된다면서 국가 주도의 범죄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은 재산 훼손이자 상업적 절도 행위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 리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소니 해킹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는 사회자의 언급에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또 영화 인터뷰와 관련된 범인이 북한이라는 지적에도 맞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비 태세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이런 종류의 공격에 반드시 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이란도 좋은 편이라면서 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들 나라와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시 독립적인 사이버 사령부를 갖고 있고 국방부와 미군뿐 아니라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의 종교 탄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상원에 제출된 결의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11일 전 세계 종교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짐 브리든스타인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세계 11개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 소수자들이 종종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고 생명을 앗아가는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 의회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으며 종교를 버릴 것을 강요당하며 끊임없는 학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이슬람 수니파 테러단체 ISIL이 시리아에서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례, 중국에서 기독교 목사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부부가 공개리에 산채로 불태워진 사례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며 미국은 종교 때문에 소외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 정부가 각국의 배교, 신성 모독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팀 월버그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이노프 의원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존 튠, 로저 위커, 존 부즈맨, 롭 포트먼, 마르코 루비오, 제임스 랭크포드, 제프 세션스, 팀 스캇, 로이 블런트,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현 정권은 절대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수십 년간 지속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의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현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They'll lie about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but they'll never do it as long as that regime exists.
볼튼 전 대사는 13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디펜스 포럼이 미 연방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주최한 토론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은 25년 동안 핵 포기 약속을 한 뒤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조치만 반복해왔다며 그들의 거짓은 경험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한반도 통합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China is very concerned if the Pyongyang regime collapses in a disorganized way that China will bear a disproportionate share.
볼튼 전 대사는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의 부정적 여파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설득해 북한 지도부의 교체 대신 남북한 통합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며 이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위험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we don't attempt it though, we'll simply see North Korea continue to expa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which we know.
앞서 볼튼 전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We know they're cooperating on ballistic missiles. It would be remarkable if there wasn't cooperation on the nuclear front as well. And that
북한과 이란 간 탄도미사일 협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핵 부문에서 상당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볼튼 전 대사는 또 한국이 통일을 많은 비용이 드는 짐으로 여긴다며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은 엄청난 성취이자 한반도 경제 발전과 역내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미중 간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통일 이후 주한미군 기지를 부산으로 이전시켜 아시아 안정에 기여하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이 올해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달 말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올해 안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상원의장도 평양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확정됐다고 13일 VOA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리용남 대외경제상은 오는 23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24일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 측과의 구체적인 안건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극동개발부가 북한 대표단과 새로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극동개발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이달 중 리용남 대외경제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북러기업협의회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러기업협의회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리용남 대외경제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차원의 양국 간 고위급 교류도 올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13일 예브게니 부시민 러시아 상원 부의장을 인용해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올해 안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기념연회에서 부시민 부의장이 이같이 밝혔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발렌티나 마티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전했습니다. 부시민 부의장은 양국 의회의 상호 협력과 교류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두 나라의 공동 사업 실현은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일 북러 친선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5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낸 축전에서 올해 북러 관계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지난 12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북러 관계에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체구라 대사는 두 나라가 최고위급과 고위급 정치 대화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고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궁은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F의 조정은 총재는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장웅 총재와 시범단 20명을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재는 지난달 중순 ITF에 보낸 초청 공문에 아직 회신은 없었지만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장웅 총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VOA에 지난달 초 공식 초청장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WTF 소속인 개별 국가협회가 장웅 총재 등 ITF 측 인사를 대회나 행사에 초청한 적은 있지만 WTF에서 이들을 공식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의료인들이 오는 5월 평양을 방문해 현지 병원을 돌아보고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에볼라 방역 때문에 외국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이 의료인들의 방북은 허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의사들의 이번 방북은 올해로 17년째를 맞습니다. 미국의 한인단체인 조미의학과학교류촉진회 방문재 회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5명의 의사들이 오는 5월 2일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에 예년과 같이 초청장이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재미교 보호사들한테 같이 와서 토론회를 하자고 해서 5월 첫 주일에 예년과 같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은 북한 의학계와 꾸준히 교류해온 원로 의료인 10명,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여기 동참해온 젊은 한인 2세 의사 15명이 참여한다며 일주일 동안 두 팀으로 나눠 의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을 비롯한 원로 그룹은 평양의 제3인민병원, 김만유병원, 적십자병원, 그리고 평양산원 등을 찾아 현지 의사들과 공동 진료를 하고 2세 그룹은 신경계통수술과 유방보건술 등 주로 수술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또 5월 5일부터 이틀간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는 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합니다. 지난 1999년 시작돼 올해 17차를 맞는 토론회는 기초의학과 예방의학, 내과, 외과 등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방북 의사들은 이 자리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와 치료 성과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이런 미개발지역에 가가지고 환자를 봐주고 의료시설을 해주고 시술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쪽의 의학과학은 과거 50, 60년 사이에 경미되어 있기 때문에 좀 후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초적인 의학과학은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북한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암 치료 방법 등 최신 의학 개념과 기술을 전수받기 원한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입니다. 방북 의사들은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핵약과 항생제, 마취제, 비타민과 같은 의약품을 북한에 전달하고 수년째 구상 중인 구급차 기증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들의 이번 방북에는 여느 때와 다른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외국인들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북한은 4월 12일 열리는 평양 마라톤 대회를 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4월과 8월 평양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태권도 행사까지 역시 에볼라 방역을 이유로 최근 줄줄이 취소해 의료인들의 방북 역시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박 회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이후 일정 변경에 대한 아무런 추가 통보도 없었다며 방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전부 의사이고 또 전부가 미국에서 가는 사람들이고 세계 각지에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오는 상황이 아니고 하니까는 아마 우리한테는 그런 그 제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아직까지 뭐 모두 오면 안 된다든가 이볼라 때문에 연기 안 된다든가 이런 말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16년간 계속돼온 의료 방북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되오다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해 워싱턴과 서울 등의 핵 타격 위협을 가했던 북한은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이유로 의료인들의 방북을 초청하지 않았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이 두만강 하구에 국제 관광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세 나라의 접경 지역인데 북한과 러시아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신문사는 13일 중국 지린성이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 지대에 국제 관광 합작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국제 관광 지역을 만들겠다는 게 지린성의 계획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이 지역을 방문해 세 나라의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면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린성은 훈춘시 평촨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나선시 두만강동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구로부터 각각 10평방킬로미터의 토지를 국제관광합작구에 편입시켜 세 나라가 공동관리할 계획입니다. 장차오량 지린성 성장은 세 나라가 참여하는 사업 운영 모델을 모색할 것이며 올해 안에 국제관광합작구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업 구상은 훈춘시가 지난 2013년에 처음 제안했습니다. 진춘산 훈춘시장은 현재 북한과 러시아 측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광은 국경과 정치에 얽매이지 않는 만큼 세 나라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오샤오진 지린성 관광국장은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 몽골 관광객들도 고속도로와 철도, 항공편을 통해 국제관광협력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만강 하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바다와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만시설이 갖춰져 있어 관광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드나드는 상인과 관광객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상인들이 이 지역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국제적인 생산 유통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한 해 바다에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산타 바바라 대학 연구팀은 13일 발행된 과학 전문 학술지 사이언스에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해 바다와 접해 있는 전 세계 해양국과 192곳의 플라스틱 쓰레기 생성과 처리 실태를 연구한 것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북한이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5만에서 12만 톤가량으로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10년에 132만에서 353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로 버려 1위로 꼽혔습니다. 전 세계 총량의 28%에 달하는 양입니다. 2위는 인도네시아, 3위 필리핀, 4위 베트남, 5위 스리랑카, 6위 태국, 7위 이집트, 8위 말레이시아, 9위 나이지리아, 10위 방글라데시로 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투기하는 양은 세계 전체의 1%로 저소득 국가 중에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이어 3위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20위로 서방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2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90%가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캄보디아가 북한 다음으로 심각한 89% 비율이었고 중국은 76%였습니다. 논문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88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년 잡히는 참치의 양과 같다며 참치를 잡는 만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며 쓰레기 매립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논문은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 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집트 전투기가 리비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일본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집트가 리비아에 공습을 가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집트 전투기들이 오늘 리비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에 따르면요, 이집트 전투기는 이날 이집트와 리비아 국경지대에 있는 ISIL의 훈련 장소와 무기고를 타격했습니다. 이집트 군당국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피해에 대한 복수이자 살인자들에 대해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가 리비아에 공습을 가한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공습은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리비아에서 납치한 21명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을 참수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이집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ISIL은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인질로 잡았던 이집트 콥트 교도들을 참수했다고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요,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여러 남성이 복면을 한 괴한들에 의해 해변으로 끌려와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피로 물드는 장면과 함께 이들이 참수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ISIL은 영문 자막으로 이들을 굴욕적인 콥트 교회의 신봉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번 참수가 콥트 교도에 타압받는 이슬람 교도 여성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자국민이 살해당하자 이집트가 공격을 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문제 동영상이 공개되자 이집트의 압둘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TV로 연설을 했는데요. TV 연설을 통해 이집트는 이들 살인마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며 적절한 수단과 시기에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엘시시 대통령은 ISIL에 참수된 자국민을 위해 7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자국민의 리비아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동원해 16일 리비아에 있는 ISIL에 대해 공습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습에는 리비아도 참여를 했군요.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리비아도 이번 공습에 참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리비아 전투기는 이번 동부 데르나와 중부 도시죠, 시르테와 벤 자와디에 있는 ISIL 기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독재자 가다피가 사망한 이래 극심한 유혈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집트와 함께 공습에 참여한 겁니다.
자, 공습은 이것으로 끝이 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또 있을 건가요?
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리비아 공군이 이번 공습으로 ISL 무장군자 450만 명이 사망했으며 17일에도 이집트 공군과 함께 공습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집트가 수니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해 공습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ISIL 공습작전에는 요르단과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집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ISIL을 겨냥한 공습에 이집트가 참여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을 계기로 압둘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국내적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궁금한 것은 이번 공습을 계기로 이집트가 본격적으로 ISIL과의 전투에 참여하거나 리비아 사태에 개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집트가 이번 사건을 통해 ISIL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했지만 본격적으로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공습 작전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북동부 시나이 반도에서 ISIL에 충성을 맹세한 또 다른 그 무장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ISIL 연계 세력과의 대치도 힘든 마당에 리비아에 있는 ISIL과 동시에 전투를 치르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치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이집트 콥트교도 21명을 참수한 영상을 공개하자 일제히 이를 규탄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행동을 상당히 비열한 짓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ISIL은 너무나도 잔인하다며 이런 잔혹함이 ISIL의 적대적인 국제사회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ISIL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ISIL이 이집트 콥트 교도를 살해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 콥트 교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콥트교는 이집트의 소수 종교입니다.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집트의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요.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인 8,500만 명이 콥트교를 믿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이집트에선 대부분이 이슬람 수니파 신자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죠. 지난 주말 덴마크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14일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민간인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범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을 받고 표현의 자유 행사와 유대교 회당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언제였죠?
사건이 발생한 것은 덴마크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30분께인데요. 이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크루투덴텐 문화센터에서 갑자기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범인은 자동소총으로 건물 바깥에서 건물 안쪽을 향해 총을 난사했는데요. 최소 30발 이상의 총탄을 쐈습니다. 갑자기 총알이 날아들자 겁에 질린 참석자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리거나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등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총격으로 이 행사에 참석한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핀 노르가드가 사망했습니다.
범인이 특정인을 노리고 총격을 가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덴마크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번 행사는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는 행사였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로 유명한 스웨덴 출신 예술가 라르스 발크스가 참석했지만 무사했습니다. 사건 직후 라르스 발크스는 나를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발크스는 과거에도 이슬람을 풍자하는 만화로 여러 차례 테러 위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테러가 발생하고요. 수시간 뒤에 코펜하겐 중심부에 있는 시나고고, 즉 유대교 회당 근처에서 또 다른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덴마크 경찰에 따르면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유대교 회당의 경비원 1명이 숨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경찰이 범인을 사살했다죠?
그렇습니다. 덴마크 경찰 당국은 15일 새벽 유대인 회당에서 가까운 철도역 부근에서 경찰을 향해 발포한 남성을 사살했는데요. 또 경찰은 16일 이번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의 신원은 좀 밝혀졌습니까?
네, 덴마크 경찰 당국은 이번에 사살된 테러 용의자가 22살의 자국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범인이 덴마크의 아랍계 이민 가정에서 성장한 오마르 압둘 하미드 엘 후세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엘 후세인은 10대 시절부터 범죄 조직에 가담했고요. 2년 전에는 코펜하겐의 통곤열차에서 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언론사 테러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아직까지 파리 테러 사건과의 연관이나 순위판 무장단체 ISL과의 연계 가능성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지 언론은 범인이 지난 1월 파리에서 발생한 언론사 테러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파리 테러 사건 때도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귀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잇따라 유대인들이 테러 공격을 당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거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 유대인들의 대규모 이민에 대비해 4,600만 달러 상당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 출석해 모든 사태에 끊임없이 대응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래에 구체적인 필요가 생긴 다음에 새로운 입법 조치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나 이라크 전쟁 등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면 의회에서 그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자위대를 파견해 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일종의 항구법을 만들어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일본 의회의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일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침체된 일본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일본 경기는 지난 10년 이상 오랜 침체기를 겪어왔는데요. 일본 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6% 연율로 계산하면 2.2% 성장했다고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 예측과는 다른 것인데요. 일본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은 3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낸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엔화 약세와 이로 인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는 지난 2년간 달러화에 대비해 30%가량 하락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일본의 경상수지가 6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 경제가 이렇게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가 여부는 개인 소비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일본인들이 저유가 등에 힘입어 지갑을 열고 주택을 구입하는 등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본격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소비가 저조하면 일본 경제는 자금의 침체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요.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전 해상과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 내지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는 4도, 신의주도 구름 많고 오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2도. 강계 오전 오후 모두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영상 2도. 해주 개성 오전에 흐리고 빗도는 눈이 오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6도. 개성 최저 1도, 최고 5도입니다. 함흥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4도. 장진 해산도 눈이 내리겠고 장진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2도. 원산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2도입니다. 선봉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눈 또는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모두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5 내지 3m,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 내지 2m,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5 내지 3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다소 잠잠해져서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날씨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다가 서쪽 지방은 오후에 맑아지겠으나 북부 산간은 낮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서로 상대방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오늘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지난 하루 동안 친러 반군들로부터 112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반군이 철도 요충지 데발치에프 마을에 대한 공격을 증강하면서 화기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반군 사령관 에드워드 바수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도네츠크와 호를리프카 외곽에서 도쿠차에프스크 지역에 폭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휴전에 돌입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는 중화기 철수 작업이 곧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프랑스 언론에 반군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어 무기를 철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와 리비아군 전투기들이 오늘 리비아 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IL이 리비아에서 납치한 21명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을 참수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양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공습은 ISIL이 인질 살해 장면이라며 동영상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다르나 마을에 있는 ISIL 기지와 무기 저장소 등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참수는 잔혹한 테러 행위라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주말 수도 코펜하겐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행사장과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지원하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50대 영화감독이 숨지고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이튿날 새벽 코펜하겐의 기차역 부근에서 경찰관에게 또다시 총격을 가하다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슬람 급진주의 사상에 물든 과격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랑카의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민간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공조하는 내용의 핵 안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농업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밖에 어민들의 조업 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상 분쟁 조정 협정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첫 해외 방문지로 인도를 택한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상하이시 보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후앙 펜핑 상하이시 지방보건가족계획국장이 48만 1000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고 22만 5000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은 당원들에 대한 내부 기율 감찰을 통해 고위 정치 자문관 한 명의 지위를 박탈하고 출당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수룽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막대한 뇌물을 수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에게 지난달 빼앗겼던 보르노주의 한 마을을 탈환했습니다. 정부군은 오늘 인터넷 트위터 계정을 통해 몽구노와 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 소탕 작전이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이번 작전에 전투기를 동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과 이들에게 향하던 식량 보급 차량들을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에 아프리카 연합군도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